VOA 세계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8일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라민 툴루이 미국 국무부 경제사업 담당 차관보는 어제 기자들과의 전화회견에서 이 같은 회의에 관여하는 한 가지 목적지는 문제의 원천을 조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원천의 하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툴루이 차관은 러시아의 행동들로 인해 2천만 톤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반출되지 못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 수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은 흑해를 다시 열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 식량과 비료가 현지 시장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툴루이 차관보는 우리는 그와 같은 노력을 지지하며 G20이 러시아의 책임을 묻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G20 전체든 G20의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든 유엔의 흑해 재개방 노력을 지지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니얼 크리튼 블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어제 기자들과의 전화회견에서 이번 양자회담의 최우선 목표는 진지한 외교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소통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담을 통해 우리의 경쟁이 오판이나 대치 국면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양자관계 사이 난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G20 외교장관 회의 기간 중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전화회견에서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관여하기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러시아가 외교에 관해 진지한 태도를 갖길 원하지만 아직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본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국가에 대한 더욱 늘어난 잔혹성과 침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블링컨 장관이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는 것도 피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이 루안시크 외곽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우크라이나의 세르히 헤르헤이데이 루안시크 군청정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헤이데이 군청정장은 러시아 육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예비 전력을 그곳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부대가 재편성을 위해 전술적으로 철수하는 바람에 러시아군의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병원과 영안실이 포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헤이데이 군청장은 지난 며칠 동안 적의 전선 후방에 있는 많은 창고들이 폭파됐다면서 엄청난 양의 러시아군 탄약과 연료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최근 점령한 리시칸스키시에서 여전히 만에서 만 5천 명의 주민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양측 군대의 사상자를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로버트 말리 미 이란 특사가 밝혔습니다. 말리 특사는 어제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고 결심만 한다면 수주 안에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농축 분야에서 이뤄낸 진척도와 관련해 우리의 파트너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리 특사는 지난달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이란과의 핵합의 JCPOA 복원을 위한 간접 협상에 참석했었습니다. 말리 특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당시 협상 테이블에 이란이 핵합의를 다시 준수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시간표를 제안으로 올라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말리 특사는 그러나 이란 측이 새로운 요구를 추가했다며 누가 봐도 핵협상과는 전혀 관련 없는 요구들, 그들이 과거에 원했던 요구들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말리 특사는 이란 측의 추가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미국과 유럽이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했던 것이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6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동맹 강화 의지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뚜렷하다고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집단적 실패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 등 적국들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개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아침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5도, 최고 20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의 동맹 강화 의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뚜렷하다며 21세기는 인도 태평양의 세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선 경쟁이 오판이나 대결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안전장치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바이든 정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둔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It's been a very busy few months for us here at the department, of course, which I think reflects just how determined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to strengthening our partnerships and alliances throughout the world.
크리튼 블링크 차관보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설명하는 전화회견에서 지난 몇 달간 국무부는 매우 바빴으며 이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전 세계의 파트너와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데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의지는 그 어느 곳보다 우리가 이곳과 역내에서 지속적인 관여를 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났다며 21세기는 인도태평양의 세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튼 블링크 차관보는 블링컨 장관이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와 태국 방콕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특히 G20 회의에서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따로 회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을 관리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our top priority in the Secretary's meeting with State Council and Foreign Minister Wang Yi is to underscore our commitment to intense diplomacy and maintaining.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블링컨 장관과 왕이 부장 간 만남에서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중국과의 치열한 외교와 열린 소통 통로 유지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미국과 중국 간 치열한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이 오판이나 대결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미국이 중국과 잠재적인 협력을 모색하려 한다며 기후변화, 보건, 마약 통제 등을 꼽았습니다. 브링컨 장관과 왕 부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작년 10월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이들은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조만간 통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에는 양국 국방장관 간 만남,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의 회동도 있었습니다. 특히 설리번 보좌관과 양제츠 정치국원 간 회동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우려를 나타냈고 북한 문제에서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의 양자 회담 계획들을 곧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ecretary will also take part in engagements, including bilateral engagements with other participants on the margins of the G20 beyond the bilateral with Wang Yi and beyond.
프라이스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이외에도 다른 참석자들과 양자회담 등 다양한 관여를 할 것이라며 회담 날짜가 다가오면 더 자세한 정보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G20 외교장관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원하고 블링컨 장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지만 러시아를 평상시와 같이 대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민 툴루이 국무부 경제차관보는 이번 G20 회의의 주요 의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래한 국제적 도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ou're right that food and energy security are going to feature very prominently in the discussions. One purpose of engaging in a forum like that is to first of all highlight.
툴루이 차관보는 이날 전화 회견에서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가 매우 두드러지게 논의될 것이라며 이런 회담을 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문제의 근원을 드러내는 것인데 식량과 에너지 문제들의 중요한 근원은 러시아의 계속된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이 회담 참여국들에게 식량난과 관련한 추가적인 인도주의 지원, 개발 지원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세계 20개의 주요 경제국 외교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도 7일 발리에 도착할 예정이며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미한일 외교수장들이 만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G20 외교장관 회의는 7일 오후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8일 개회식에 이어 다자주의 강화와 식량, 에너지 안보 대응을 주제로 한 회의들이 진행됩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이 합의하는 문서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강요 성명은 추진되지 않으며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회의 내용을 반영해 의장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에 이어 태국 방콕을 방문해 프라유트 찬오차 태국 총리, 돈 브라마 위나이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태국 관리들과 올해 태국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담의 성공을 미국이 주최하는 내년 회담까지 이어가는 방안, 보건과 기후협력 확대 방안, 버마 위기 사태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태국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상호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진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 등 적국들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개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같은 무력 시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처 간 합동 대응 능력을 개선하는데 이번 법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딘 필립스 하원 의원이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북한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합동 노력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와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필립스 의원은 이런 조사와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정부 지원으로 운용되는 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본회의 논의에 올려집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명확한 무력 공격이 아니라 의도와 동기가 불분명한 간접적인 공격을 지속하는 일종의 속임수 전술입니다. 법안은 북한 등 적국들의 회색지대 전술 대응에 관한 조사와 평가에 회색지대 전술의 명확한 정의와 해당 국가별 위협의 개요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국가별 분석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국가의 회색지대 전술 대응을 위해 설계된 개별 부처, 그리고 부처 간 합동 기능에 대한 재검토와 이런 기능이 국가 안보 전략과 전 부처에 걸친 관련 모든 전략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토도 포함돼야 합니다. 법안은 해당 국가들의 회색지대 전술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합동 노력을 개선하는 정책적 입법적 지원도 조사와 평가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들의 회색지대 전술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 회색지대 국장직 신설 방안에 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특히 타이완의 회색지대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해서도 미 정부 부처 간 합동 대응 능력을 개선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무력 시위를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재개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북한이 구사하는 회색지대 전술 행위 중 하나로 꼽으며 미국이 북한의 ICBM 시험 재개에 대한 대가를 구체적으로 경고했었더라면 북한의 이런 전술 행위를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you test an ICBM,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억제 전략이 결여됐다며 이번 법안은 북한의 이런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부처 간 합동 대응 능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 등 적국이 소유한 회사와 미국의 항만 운용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계인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 의원이 세칙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국영기업과 미국의 항구 운영 혹은 관리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6일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의 사명이라며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독자적으로 한국형 삼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회의에서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해 한국형 삼축체계의 효과적인 지휘 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에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적 지휘부 시설을 괴멸하는 대량 응징 보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집단적 실패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언제든 실험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5일 북한의 핵 문제를 대표적인 미해결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You may see that still we have unresolved cases where we are.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호주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 국립대학에서 열린 IAEA 세이프가드의 미래와 세계 안보의 미래 강연에서 일부 국가들이 잠재성에서 현실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해결 사례들이 있다며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하나의 큰 집단적 실패는 북한이었다며 북한은 2006년까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민간용 원자로 등 몇 가지를 북한에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시했던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포함한 다수의 계획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의 결과로 이후 5차례 핵실험이 뒤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북한의 핵실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실험이 언제든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as a consequence of that, 2006, the first nuclear weapon test to be followed by five.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리가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북한은 여러분에게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상당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강연 직후 국제원자력기구 IAEA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IAEA의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은 2006년 10월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첫 핵실험을 했다며 북한은 그 이후 UN의 제재를 받아왔고 IAEA는 지난 13년간 북한에 상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계속 확장해왔으며 조만간 해결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는 국경 밖에서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가능하게 될 경우 북핵 프로그램 검증에서 다시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여러 차례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를 포착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지난 20일 공개된 한국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최근 풍계리 4번 갱도 주변의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며 IAEA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4번 갱도를 재개방하는데 두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3번 갱도를 포함해 풍계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연쇄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징후와 일치한다며 연쇄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지난달 6일에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연설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다시 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에 앞선 지난 5월 20일에도 일본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핵물질 증가와 농축시설 증가, 재처리 능력 확대, 7차 핵실험 수행을 위한 새 장소 확보 등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가 입수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북한의 과거 핵실험 활동과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정도의 중요한 활동이 관측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핵실험 재개를 결정할 시점에 근접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안보리 7월 의장국을 맡은 브라질의 호나우두 코스타 필리우 유엔 대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안보리가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은 북한의 도발을 매번 규탄했다며 앞으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나우두 코스타 필리우 대사는 안보리 7월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안보리 회의 소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Non-proliferation, there is nothing on the regular agenda that will bring this issue to the.
필리우 대사는 1일 브라질이 이날 공개한 7월 회의 목록에 북한 비확산 의제가 없는 이유와 관련해 비확산 관련 내용은 정기 의제로 다뤄지지 않는다면서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특별히 북한과 관련해 올해 초부터 본 것처럼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안보리는 올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8번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엔 회원국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안보리 의장국은 이를 검토해 일정을 확정해 발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류 대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어떤 대응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 브라질 정부가 무엇을 결정할지 예측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안보리의 비확산 관련 결의를 위반할 때마다 브라질은 이를 명확히 규탄해왔다며 그러한 입장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cannot prejudge what my government will decide if anything should happen. Brazil has
다만 최종적인 방향이나 결의안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예측할 수 없으며 브라질 정부와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질과 북한은 2001년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평양과 브라질리아에 각각 대사관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까지 활발한 무역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안보리 장외 성명에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1일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필류 대사는 북한의 도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유엔 안보리가 자칫 무능한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But none of those individual condemnations matter i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annot speak as one.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각국의 개별적인 규탄은 소용이 없을 것이고 지금은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강력하고 통일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필류 대사는 많은 소음 속에서 침묵을 지키는 건 안보리가 맡은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장만을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필류 대사는 5월 26일 북한에 대한 새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지자 찬성표를 던지며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국 공군의 최첨단 전투기 F-35A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는 F-35 전투기가 미국과 한국에 엄청난 공중 지배 능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공군의 F-35A 전투기가 한국에 전개됐다고 주한미군이 5일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알래스카주 알슨 미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F-35 전투기가 한국 공군과 함께 비행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배치된 미 공군 항공기는 한국의 F-35를 포함해 미국과 한국의 여러 항공기들과 작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숙달과 일상훈련 비행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 두 나라 공군의 상호 운용성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번 비행훈련이 공군대원들이 최신 군 항공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항공기는 예정된 10일간의 훈련 임무 동안 한국과 연안 주변 해역을 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본토에 있던 F-35가 한국에 전개돼 연합훈련에 참여한 것은 4년 7개월 만으로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군의 전략 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합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F-35A는 적의 영공에 은밀히 침투할 수 있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F-35 전투기가 한국과 미국에게 엄청난 공중 지배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F-35 fighter give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remendous air superiority.
베넷 연구원은 F-35 전투기는 아마도 북한 방어망이 볼 수 없는 항공기라며 적의 상공에 침투해 목표물을 겨냥해 무기를 매우 정확하게 투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F-35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한의 핵심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mission for the F-35 fighter is to destroy key targets in North Korea.
한국을 향해 전진하는 북한의 지상군이나 미한이 북한을 향해 실행하려고 하는 킬체인의 일부인 미사일이 표적이 될 수도 있고 북한 지도부 또한 미국과 한국이 파괴하기를 원하는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F-35가 높은 가치의 목표물을 공격하고 방공망을 파괴해 적을 억제하는 이중 작업을 수행한다며 미 본토에 있던 F-35의 한국 배치가 지금 시점에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미한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과 같은 중대한 추가 도발 등에 대응해 양국 간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한 공군은 지난달 7일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해 F-35A 전투기 20대를 동원해 한반도 서해상공을 비행하며 작전을 펼쳤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면 북한 핵시설 등 공동 위협에 관한 정보가 공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양자 정보 교환을 넘어 미한일 3자 정보 교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5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가 정상화되면 양국이 각각 결정하는 어떤 정보든 교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issile capabilities, missile locations, missile launches, nuclear locations, nuclear storage facilities, nuclear launch sites.
북한 미사일 관련 시설 위치와 발사 동향 등 미사일 역량, 핵무기 저장 시설과 핵실험장 위치 등 핵무기 개발 관련 정보 등이 한일 간 정보 교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확산 활동, 제재 회피 활동을 비롯해 육해공 전력 정보 등 공동 위협과 관련한 어떤 정보든 교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주로 북한 위협 관련 정보를 미국 등 제3자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두 나라가 직접 빠르게 교환하는 것이 지소미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의 다른 지리적 위치와 관점, 접근, 역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북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지소미아의 주요 역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핵, 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습니다. 매년 11월 자동 갱신됐지만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종료를 통보했다가 현재는 조건부 연장 상태입니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소미아 정상화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체결국과 주고받는 군사 비밀 정보를 제3국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국가 간 협약으로 건네받은 비밀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일종의 법적 보장 장치입니다. 한국은 약 20여 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고 일본과는 이 협정으로 2급 이하 군사 기밀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5일 VOA에 지소미아는 기밀 자료의 전송, 부적절한 공개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에 관해 규정하는 통상적이고 행정적인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는 합의된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상대 측의 약속을 확인한 후 정보를 제공하는 측이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소미아 합의 이전 한국 내 일각에서 지소미아에 서명하면 모든 기밀 정보를 일본에 공개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북한 위협은 물론 각각 선택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후부터 파행일은 2019년 7월까지 약 4년간 각각 24건씩 총 48건의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한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정보 제공이 급증한 2017년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시험이 집중되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시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포착하기 어려운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한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과거 2019년 7월 25일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하강 국면의 궤도 불규칙성 때문에 한국 군 당국이 사거리를 두 번이나 수정해야 했는데 최종 확정치는 일본에서 얻은 지소미아 정보를 통해서였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이 교환하는 군사 정보를 방어용과 공격용 정보로 구분했습니다.
I think you have to divide military information into two categories. Category number one is defensive information.
방어용 정보는 동해에서 작전을 벌이며 한국과 일본의 위협이 되는 북한의 잠수함 관측 정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재원과 비행 궤적 등을 말합니다. 또 북한은 물론 중국의 잠수함 관련 정보도 포함될 것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공격용 정보는 선제 타격을 의미하는 한국의 킬체인 운용을 위해 필요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베네사님 연구원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최근 적기지 공격 능력 도입을 모색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공격용 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를 미한일 3국이 군사정보 교환을 강화하는 데 필수 조건으로 인식합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각각 지소미아를 체결한 만큼 한일 지소미아가 3국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적절한 정보 교환을 제한하는 나라가 있을 경우 협정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한 미일 지소미아로 인해 3국이 유사한 종류의 정보를 공유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한일이 파이브 아이즈 형식과 같은 3국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3국 간 정보 공유 체계가 없기 때문에 미한 미일 정보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지만 3국의 정보 공유 체계가 갖춰질 경우 이런 번거로움을 줄임으로써 더욱 정교한 정보 분석과 공유에 더 많은 역량을 할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견고하게 자리 잡는다면 3국 정보 공유 체계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올해 9월 개막하는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또다시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제77차 유엔총회 예비 의제 목록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오는 9월 개막을 앞둔 유엔총회에 앞서 공개한 이 목록에서 유엔총회는 제77차 회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런 관점에서 유엔총회는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보고할 것과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대한 후속 보고서를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로 뒤에는 지난해 12월 16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를 참고 문건으로 첨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올해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이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엔 총회는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17년 연속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작년까지는 6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됐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와 더불어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작년 결의에는 처음으로 북한에 남겨진 한국전쟁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담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최근 논란이 되는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여당인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는 오는 9월 유엔 총회에 맞춰 미국을 방문해 이 사건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되도록 촉구할 방침입니다.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북한 측 서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북한군은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내 식량 가격이 보릿고개 시기를 넘은 7월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민생을 옥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 가뭄과 이른 장마로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른바 올곡식 작황이 큰 타격을 입은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북한의 쌀 가격이 6월 중순 이후 킬로그램당 6,000원을 상회하면서 7월 1일 현재 6,2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도 6월까지 2,000원대 후반으로 고공행진을 했는데 7월 1일 현재 3,1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도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양강도 해산시장의 쌀 가격이 지난달 초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최근엔 킬로그램당 6,000원대로 올라섰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농업 전문가들은 보릿고개를 넘긴 7월 들어 북한의 주곡인 쌀과 옥수수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에선 7월이면 제철보다 일찍 수확하는 이른바 올곡식으로 밀과 보리, 감자 등이 시장에 풀리면서 춘공기를 거치며 상승했던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하는 패턴을 보이곤 했는데 올해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이어진 가뭄과 6월에 닥친 이른 장마로 이들 곡물의 작황이 심대한 타격을 입은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농업을 연구하는 민간단체인 굿파머스의 조충희 연구소장입니다.
비가 좀 와야 되는 겨울이라든가 4월, 5월에는 안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밀보리가 여물어서 말라가지고 수확이 돼야 되는 6월 시기에 비가 오다 보니까 밀보리의 그 수확 다 영향을 준 거예요.
조 소장은 예년의 경우 올곡식 수확량이 30만 톤에서 40만 톤 정도를 기록하면서 7월이 되면 쌀과 옥수수 가격이 각각 킬로그램당 4천 원대 중반, 1천 원대 후반으로 안정되곤 했는데 지금의 상승세로 미뤄 올해 올곡식 수확량은 10만 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초에 북중 국경 봉쇄가 일부 풀렸다가 4월 말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차 봉쇄 조치가 내려지고 교역이 차단된 것도 곡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박사는 북한의 전체 곡물 수요량 가운데 수입 물량의 비중은 5%에서 6% 수준이라며 주된 수입품인 밀가루 가격 상승폭이 국경 봉쇄로 매우 높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GSNJ 인스티튜트의 권태진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지난해 밀과 보리 재배 면적을 늘렸지만 올해 기후적 요인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농작물 배치를 대담하게 바꿔 벼농사와 밀, 보리 농사회로 방향 전환을 할 때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논벼와 밭벼 재배 면적을 늘리며 밀, 보리 파종 면적을 2배 이상으로 보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권 원장은 김 위원장의 지시가 밀가루 자체 생산을 통해 북한 주민 식생활을 현대화하고 식품 가공 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려는 구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 위축으로 수입이 줄어 구매력이 떨어졌는데도 식량 공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오르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사적 소식이 들려올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식량을 의존했던 양강도와 자강도, 함경도 산악지역의 경우 북한 내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지역 간 이동 차단과 북중 교역 봉쇄로 식량난이 한층 극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 인민반이 50에서 100명 정도가 이제 거주를 하는데요. 접경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뭐 3명에서 5명까지 최근 한두 달간에 사망자가 발생했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사자, 자연 사망자, 코로나 사망자, 기타 질환 사망자가 섞여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비정상적으로 사망자 숫자가 많거든요.
이번 봄 가뭄과 이른 장마는 올 가을 쌀 수확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권 원장은 봄 가뭄 때문에 쌀과 옥수수 파종과 이식 작업이 지연됐고 신종 코로나 사태로 노동력 동원 시기도 늦춰지면서 작물의 생육 일수가 줄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른 장마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더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정도 작물이 생육한 상태에서 장마가 오는가 하고 아주 그 어린 시기에 장마가 오는 것은 전혀 이제 피해가 다른 것인데 올해는 작업이 늦어진 데다가 장마가 빨리 오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커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충희 소장은 이번 장마가 황해도와 평안남도 등 북한의 곡창지대에 집중됐기 때문에 가을 벼 수확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남부에서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들의 업적을 기리고 오랫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는 한인 여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을 내는 장진호의 강추위 속에 중공군으로부터 맞은 총알이 몸 안에 박혀있다는 사실을 37년이 지난 1987년에 알게 된 로버트 랜스 전미 해병대 병장. 휴전 후 성탄절에 전쟁 고아들과 촬영한 사진을 펼쳐 보이며 이들을 찾기 원한다는 제임스 호번 씨.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최대 도시인 뉴올리언스에서 43년째 사는 한국계 미국인 김선아 씨가 3년 전 아들 피러 씨와 개설한 이 지역 출신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웹사이트에 올려진 사연 중 일부입니다. 올해 74살로 한국전쟁 때 3살이었던 김 씨는 거의 15년째 이 지역 참전용사들의 손발이 돼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행사는 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을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누가 이 사람들을 케어할 좀 봐주고 봐드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감사하다는 걸 표시해야 되니까 그런 걸 뭐 했죠. 시작했죠.
김 씨는 종종 참전용사들이 병원에 가는 일을 돕거나 생일과 성탄절 등 주요 연휴에 선물과 카드를 챙겨보내고 2년 반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엔 마스크와 음식 등을 제공하는 등 참전용사들에게 누이동생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좋아하세요. 자기들 이렇게 생각해준다는 거에서 자기가 그 옛날에 그렇게 이제 어렵게 싸워서 이제 돌아왔잖아, 살아오셨잖아, anyway. 그랬는데 아무도 여기서는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뭐 행사를 하나 하고 그거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개인으로 가서 찾아보고 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좋고 이제는 뭐 그분들하고 많이 돌아가셨어요. 40명은 벌써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29명.
한국전쟁은 미국에서 한때 이친전쟁으로 불릴 만큼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 등으로 지금은 잊을 수 없는 전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공산군의 침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은 비전투 사망자를 포함해 36,574명, 이 가운데 육군 481명을 포함해 루이지애나 출신 참전용사 589명이 한반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직원인 쉘라 프레처 씨는 5일 BOA에 참전용사들이 모두 고령이라 하루가 다르게 규모가 줄고 있다며 이 단체 등록 회원을 기준으로 지난달 현재 참전용사 8,281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후면 참전용사 대부분이 세상을 떠날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선화 씨는 다수의 참전용사가 전쟁 후유증으로 크고 작은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하도 추워서 다리가 아프신 분도 많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bullet 그것도 아직 몸에 안 떼고 있다가 몸에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도 두 분 계시고 손가락 잘린 분도 계시고 그때부터 너무 추워서 지금까지도 몸에 그냥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김 씨는 이런 참전용사들의 잊힌 업적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웹사이트를 만들고 전문 사진 영화 작가인 아들 피터 씨의 도움을 받아 참전용사들의 사진과 글,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특히 지난달 지역에서 열린 한국전쟁 발발 72주년 기념식엔 아들과 함께 지난해부터 제작한 참전용사들에 관한 동영상을 상영해 많은 참전용사가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고 행사 참석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Beautiful, 이 영상은 한국전쟁 때 촬영한 사진 속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검버섯과 함께 주름이 깊게 파인 노인으로 변한 모습을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세월의 변화를 잔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중 일본에서 한반도를 오가며 육군의 상륙훈련을 담당했고 전쟁 직후엔 경남 진해에서 1년간 한국 해병대 자문을 했던 로버트 앨런 씨는 5일 BOA에 한국전쟁 참전은 유익한 임무였고 그 임무는 완수됐다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as a good mission, mission accomplished.
앨런 씨는 김선화 씨와 일부 한국계 미국인들, 한국 정부가 지역 참전용사들에게 베푸는 여러 활동은 환상적이고 정말 대단하다면서 아무도 자신들에게 그런 적이 없고 어떤 나라도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fantastic. I think it's really a great thing.
앨런 씨는 특히 김선아 씨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해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면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남달리 참전용사들을 돌보는 배경엔 가족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 씨의 부친은 일제강점기에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기독교 목사로 미군 통역, 서울법대 전신인 경성법학전문학교 영어교수 등을 거쳐 1949년부터 미국 VOA 한국어 방송에 근무했던 김성덕 씨입니다. 특히 한국전쟁 시기 한국인들이 VOA 방송에 많은 의존을 할 때 김 씨는 유창한 영어로 생생한 전장 소식을 한국어로 번역해 방송하는 등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선아 씨는 조부 또한 일제강점기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평양 최대 교회 가운데 하나인 서문회 교회 담임 목사를 지낸 김선두 목사, 아버지는 평양 두단섬 출신으로 모두 평양 출신 기독교 집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 때문에 어려서부터 봉사정신과 자유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란 환경이 참전용사들에 대한 자원봉사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두 분 다 교회로. 그러니까 나한테도 뭐 봉사하는 그 행정이 다 왔죠. 그러니까 내 일생도 봉사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걸로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나 봐요.
혹독하게 추운 한반도의 겨울을 절대 잊지 못한다는 미 육군 중사 출신의 참전용사 플로이드 코테이드 씨는 김 씨 등이 한국전쟁의 역사를 후손들이 숙고하도록 계속 시간을 내고 헌신하는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 감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다 남편과 지역에서 사업을 한 뒤 은퇴한 김선화 씨는 참전용사들이 모두 고령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분들을 섬기고 업적을 계속 알리는 데 전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기술 불법 전수한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그의 위법 행위가 명확하다는 증거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 FBI의 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영국인 암호화폐 사업가 크리스토퍼 엠스 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엠스 씨는 지난달 29일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 연사로 초청됐을 때 합법 여부를 거듭 자문했다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북한 여행에 관한 영국 정부 웹사이트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영국 국민으로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고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엠스 씨는 2019년 4월 조선 친선협회 회장인 스페인 국적자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 씨와 함께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와 함께 북한의 관련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미국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인물입니다. FBI는 엠스 씨와 카오데 베노스 씨에 대한 수배 전단을 통해 이들의 신상 정보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공개한 상태입니다. 엠스 씨는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사우디 정부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현재는 보석 상태에서 사우디 도시 제다에 머물며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엠스 씨는 집으로 돌아가 이번 사안을 영국 법정에서 다투고 싶다며 이는 요청하기에 큰 문제가 아니고 미국 정부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수사당국이 제시한 북한에 대한 암호화폐 기술 전수 혐의도 과장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행사에는 20명 정도의 청중밖에 참석하지 않았고 자신은 연사로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었을 뿐이란 주장입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자신을 환대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과 달리 오히려 북한 보안 요원 등이 자신의 호텔방을 수색하고 심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엠스 씨는 카오데 베노스 씨의 요청을 받아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유했을 뿐 제재 회피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전수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엠스 씨에게 적용된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은 관련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실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우디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엠스 씨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할 경우 엠스 씨는 미국 법정에서 무고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엠스 씨의 주장과 달리 미 수사당국은 엠스 씨의 긴급경제권한법 위반 혐의가 명확하다는 입장입니다. FBI는 엠스 씨에 대한 수배 전단에서 엠스 씨 등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관한 북한 청중들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했으며 청중 속에 북한 정권 인사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MCC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계약 방식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북한에 구축하는 방안과 미국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 방식을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 연방검찰은 대배심 기소장에서 MCC가 북한 행을 주저하는 미국인 그리피스 씨에게 북한이 당신의 여권에 도장을 찍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방북이 금지된 미국인의 범법 행위를 부추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는 당시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2019년 11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2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지난 4월 63개월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 10만 달러의 벌금 납부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같은 혐의를 받는 MCC가 미국 법정에 선다면 그리피스 씨와 비슷한 수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4년 7월 6일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나라 말라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말라위는 1891년 영국 보호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니아살랜드로 불려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1953년 로디지아 니아살랜드 연방을 결성해 남북 로디지아와 니아살랜드를 통합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말라위 국민들은 독립을 위해 노력했고 1958년 독립운동가 헤스팅스 반다를 중심으로 말라위의 독립운동은 거세졌습니다. 결국 1963년 말라위는 로디지아 니아살랜드 연방에서 탈퇴하고 연방은 해체됩니다. 그리고 1964년 7월 6일 말라위는 73년 만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1966년 7월 헌법을 제정해 공화제를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의 반다 수상이 취임합니다. 헤스팅스 카무주 반다는 1966년 단일 정당제 도입, 1971년 스스로 종신 대통령에 취임하는 등 강력한 지도자로 군림해왔으나 1993년 11월 다당제가 채택되고 종신 대통령제가 폐지된 이후 1994년 5월 다당제 선거 실시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물루지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1893년 7월 6일 여자의 일생, 목걸이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기 드 모파상이 사망합니다. 1850년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태어난 모파상은 파리에서 법률을 공부하다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발발하자 군에 자원 입대합니다. 전쟁에서 끔찍한 살육의 현장을 체험한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귀스타프 플로베르에게 문학 수업을 받았고 에밀 졸라가 주축이 되어 엮은 단편집 매당 야화에 단편 비계덩어리를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등단했습니다. 모파상을 유명하게 만든 작품 여자의 일생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 이래 최고의 명작이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소설 여자의 일생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에게마저 배신당하는 한 여인의 굴곡 많은 인생을 그린 작품입니다. 모파상은 20대부터 신경질환을 앓아왔고 마약과 문란한 여자 관계로 병세가 악화됩니다. 그러다가 자살 실패로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그 병원에서 1893년 7월 6일 43살의 나이에 전신성 마비로 사망합니다.